시편 58편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5절에서는 다윗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고통당하는지에 대해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과 또 힘이 있는 사람들, 인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구분 판결을 행하고 또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늘 독을 토해내고 쏟아내는 것이 늘 거짓을 말하고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다윗이 자기 답답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어찌 보면 이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막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들도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참 읽다 보면 야, 참 표현도 창의적으로 어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뭐 그냥 해봤자 욕이나 조금 하고 말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어요. 먼저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래서 사자의 어금니를 하나님께서 꺾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자는 어금니가 약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cm 정도 되는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로 짐승을 잡아서 어금니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금니의 길이를 보고 사자의 나이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든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의 가장 날카롭고 튼튼한 그 어금니를 하나님이 꺾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권력자가 악을 행할 때에 권력이 기세등등하게 뭐 참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을 꺾어달라. 실제로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당시에는 막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또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8절에 보면 참 보통 때는 말하기 좀 어려운 내용도 나와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달팽이 갖고 놀다 보면 비가 올 때는 반짝하고 나오셨다가 햇빛이 짱 하고 나오면 이제 참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네, 태중에 있다가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되게 해달라.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시나무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걸로 이제 가마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데 가마를 뜨겁게 만들기 전에 생나무 상태이든지 아니면 불붙는 나무 상태였든지 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마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 가마를 뜨겁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 급하게 사라지는 모두 다 멸절되어지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해달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저 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소멸시키시는 없애주시는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 이게 생각해보면 본문에는 그런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너무 분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령 대적들이 좀 인간적인 여지가 있어서 저 사람도 조금만 잘해주면 변화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여지가 있으면 내가 볼 때 그런 여지가 있으면 좀 저 사람 회개하게 해달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여지가 없어 보이지 않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건 난 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것도 참 보통 때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악인들의 피에 자기 발을 씻게 해달라. 저는 사실 누구랑 그렇게 크게 원수진 일도 없지만 아무리 원수를 졌어도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에 내 발을 씻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여하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다른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원수를 잘 갚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에게는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결국 굉장히 지독한 그런 심판 선포를 요구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면서 본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6절부터 11절은 다시 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저 원수들을 싹 쓸어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린이를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들곤 하기도 하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깊이 묵상하면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깊이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슬쩍 읽고 내용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 통치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했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런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했던 때가 있었는가? 악한 아버지 때문에, 악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선한 통치자, 선한 남편, 선한 아버지를 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윗사람들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분해한 것 같은 이런 지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통치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이미 주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가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한편으로 보면 거의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도피 생활하고 더 이상 이 도피 생활이 종결되지 않을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찌 보면 영원히 도피하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을 죽게 하십니다. 사울왕이 죽임당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고난 도무지 아무런 도피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다윗이 이렇게 막 간구했기 때문은 아니었어도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다윗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다윗이 이렇게 갖고 있던 이런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또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을 만들고 찬양한 다음에 이 감정을 계속 갖고 있었는가 일관성을 지켰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58편에서 이렇게 막 내가 분합니다. 저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다윗이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느냐?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고 사울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니 다윗이 너무 일관성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저렇게 그냥 사울왕을 향해서 직접 사울왕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원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막 하더니 막상 하나님이 원수를 죽인 다음에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막 울고 애가를 불러지우고 짓고 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때는 다윗이 막 춤추면서 기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되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사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도 나에게 너무 못 떨구고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를 보면 저 자식을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러다 막상 정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후련하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품었던 마음이 정말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수를 갖고자 했던 이 마음이 정말 합당한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무 분한 마음이 들 때에 지나치게 분해하거나 지나치게 악독한 말을 쏟아내거나 지나친 저주를 쏟아내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합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니까요. 마지막으로 결국 다윗이 강구했던 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현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다윗은 더 좋은 왕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이 통치자 때문에. 근데 자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통치자가 되거든요. 다윗이 통치자가 된 다음에 어떠했는가? 물론 다윗도 허물이 많이 있어서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지경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보다는 더 선한 왕, 사울보다는 정의롭고 사울보다는 공평하게 판단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 간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통치자에 대해서 혹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보다 훌륭한 그런 아빠가 돼야지.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요즘도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쳐다보면 우리 아버지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인가? 생각해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는 더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지 좀 더 설교도 잘하고 좀 더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해야지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연 그러한가? 한편으로 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실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통을 또 다윗이 분해하는 마음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팍팍하고 참으로 마음의 분이 차오를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행해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련한 상황들을 우리의 핍절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항상 굽어살펴 주시고 우리의 분에 가득 찬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삶이 구원을 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건 충성을 다해 열심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